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그 일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일이나 그리고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렸던 일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분리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죠. 다윗이 오베데돔에서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입었던 옷이 배 에봇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결국은 다윗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다윗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윗은 왕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세 가지 직분이 집중되고 결국 한 인물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상징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40문부터 45문까지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우리와 어떤 유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세 가지 직분이 그분 자신이 그럴 만한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는 진정한 왕이요, 나는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역할로 끝나버리고 만약에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하고 아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은 그분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일만 될 뿐 실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40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40문 이로부터 어떤 유익이 돌아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사들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들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도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중보사역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제사장 한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것이 제사장 한 사람의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분의 그 대표 사역을 통해서 온 백성 전체가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잘못 통치하면 대통령 한 사람의 우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 통치하면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냐 하는 이것은 백성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그 경외한 것이 왕의 어떤 유익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그 왕과 결속된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 직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40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설명하고 싶은가 하면 이 흔히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것은 단순한 무슨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주제나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주제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유익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신 악에 대한 승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으로 사실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은 단순히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으신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의로우심은 곧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사시문에 보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신자는 성부로부터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사를 직접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시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해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은사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들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즉시 그냥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모든 필요로 하는 은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은사를 나누어 주어도 절대로 모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은사를 여러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고갈되어서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가하는 성경 구절로 뭘 지금 각 주에 달아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거기 보면 여기 1번 2번 좀 꺼주시겠어요? 왼쪽에 두 번.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이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적 영광과 선하심의 충만함이 마치 태평양과 같아서 우리가 태평양 물 한 그릇 떠서 먹으면 뭐 줄어들까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이 받아 누려도 전혀 고갈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문은 이 사신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41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재화들을 마치 우물에서 길어내듯이 그분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나누시는 이 일과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과 또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일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사를 가리켜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인성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시는가 하면 인성으로 계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누셨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를 행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광화라고 보통 불리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부께 가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해 제 아들을 그 당시로는 제자들이겠지만 제 아들을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이위이신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으셨죠. 그죠? 따라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짧게 나타나신 사건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말은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오리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오셔서 모든 은사들을 나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충하는 일이나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어떤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에 무슨 보너스가 보태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 바로 그 자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성령의 사역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선물과 그 다음에 개개인마다 차별적으로 나눠주는 은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은 다 경험하는 것이죠.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보편적인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은사는 일률적이거나 또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분량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두 가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은사, 보편적인 선물과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각 사람의 은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재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재화들을 마치 우물에서 길어내듯이 얻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적인 재화를 얻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셈에서 이 은사들을 길어낼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41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고 말했지요. 답해 보면 41문 대답에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그래놓고 거기 괄호에 성경구절 하나가 나타났죠. 칼빈이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 분량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도 해석을 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말로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선물의 분량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찾으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은사를 우물에서 퍼올리는 두레박으로 무엇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나누시는 것이니까 그냥 뭐 주시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따라 구하게 되고 사모하는 방식으로 그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한다고 해서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적어도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누시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문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받고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적들인 사탄, 죄, 육신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서 이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경배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래 뭘 다스렸습니까? 사단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시고 죄로 인한 결과들까지 다 제거하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왕권의 특징은 세속적이거나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원들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물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폭력이나 아니면 권세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자원함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왕들은 억압적 방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자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사실은 양산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다스림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어떤 가장의 역할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 역할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37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왕권의 다스림의 특징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왜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을 예로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단행한 사람이죠.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단행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칼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방식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 있었던 사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땅을 정복했지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죠. 말씀과 성령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세상 나라들을 주께로 인도해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영적인 다스림의 성격이 우리 성도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42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42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적인 풍요함으로 충만해져서 의와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일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유익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양심에서부터. 양심의 해방,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만을 권위자로 삼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받아 누리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늘 양심의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았습니다. 사단의 세력과 죄와 죽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죠. 죄와 죽음과 사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육신대로 이제는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가나안 정복전쟁,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지금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의 그 근거와 기초가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나 죄와 죽음, 어둠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압제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사실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43문에 보시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고 왕직도 있는데 왜 굳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중보자 사역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제사장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빈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자체로만 바라보지 않으세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흔히 보통 누가복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말해요. 이미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늘 우편에 가 계셔서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우편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지금도 활발하게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정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재상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또 불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재상이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재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재상이 아니죠. 우리는 뭘 드립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근거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43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삶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받으시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성김에 얼마나 불결이 있고 흠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 예배,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흠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43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이 직분의 목적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종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예언과 계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계시의 총체가 되시고 또 우리와 계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를 나타내시는 분이시오. 나타내신과 동시에 성부가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제자로 삼으십니까? 자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이사야 8장 16절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고 했는데 이 내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제자,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선자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는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을 합니다. 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외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사역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심의 내용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사도들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죽고 없죠. 교회 안에 뭐만 남아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 구원사역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45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그것들의 열매와 능력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있다고 결론 짓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왕과 선자와 재상 이 세 가지 직분은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불순종의 잔재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재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죄와 싸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 가지 직분의 유익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방식이요 또 그런 삶에 합당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